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4대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신 편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4대 교회는 앞에 나왔던 다른 교회들과는 좀 다르게 주님께서 칭찬을 먼저 하지 않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먼저 했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떠올렸을 때에 참 아름답고 귀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참 부족하다, 연약하다,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할까 이런 느낌이 먼저 드는 이게 4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갖고 있는 이름은 나는 살아있습니다. 이렇지만 실제로는 죽은 시체에 불과한 행함이 없는 그런 교회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이렇게 쭉 길게 책망을 하신 이후에 4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주님께서도 칭찬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거리만 가득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칭찬할 구석이 있었던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야 이게 정말 주님께서 너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해 이런 느낌으로 칭찬하시는 걸까? 아니면 책망만 쭉 하시다가 그래도 뭐라도 격려해야 되겠으니까 억지로 칭찬할 구석을 찾고 또 찾아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여하튼 억지로 칭찬할 구석을 찾아낸 거라 하더라도 그래도 여하튼 주님이 칭찬하셨으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4절을 보면 딱 한 가지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 물질적인 옷을 깨끗하게 입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뭐 그게 칭찬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아마 행실을 깨끗하게 했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앞부분에 책망하셨던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름은 성도지만 사실은 성도답지 못한 이름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이름은 뭐 겉으로 말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껍데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행함은 없는 그런 모습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께서 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예복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다 불결하게 지내도 죄짓고 살아도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 입만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복을 준비하고 옷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다른 교회들을 보시면 다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아, 이걸 잘했다. 저걸 잘했다. 상황이 어렵지만 네가 믿음을 지켰다. 뭐 이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칭찬도 딱 한 가지만 하셨습니다. 내용도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하셨고 심지어 이것도 좀 안타까운 점이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몇 명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다수 성도들은 다 죄를 짓거나 아니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에 불과한데 그중에 몇몇 사람들만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내고 있는 거죠. 한편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쓸쓸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교회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교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도 다 뜻이 잘 맞지 않고 또 열심히 주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어서 옆에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실은 껍데기만 성도일 뿐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행동들을 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나는 믿음 지키고 살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소수에 불과한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마음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적은 무리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몇이 있다 말씀하시고서 이제 칭찬하신 거죠.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칭찬에 이어서 참 독특하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은혜를 말씀하신 건데 하나는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얼핏 보면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여기 있는 사내교회 성도들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주님께서 흰옷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옷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새로운 흰 옷을 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은혜입니다. 흰 옷은 계시록을 잘 보시면 뭐 아직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반복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너 흰 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천국에 올라가서 요한이 이제 천국의 장면들을 볼 때에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를 보는데 그 모든 무리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었던 24명의 장로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도 다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 흰옷이라고 하는 건 은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 흰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흰옷에 대해서 계시록은 독특하게도 7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흰옷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인데요. 7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이 마련하신 흰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흰옷을 입은 채 나와 함께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다니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 안에는 모든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날마다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모를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 갖고 내려오셔서 공생애 사역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생애 때 제자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상급을 말씀하신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흰옷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흰옷은 천국에서 입는 겁니다. 주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 상급에서도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거닐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흰옷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아 너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네가 옷을 더럽히지 않아서 내가 너에게 상급 주지만 그 상급은 나중에 줄 거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가? 그것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 누림을 받는 은혜는 뒷부분에 이기는 자를 향해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어지는 흰옷을 입는다는 것, 함께 거니신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린다는 거거든요. 함께 거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거니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보이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 우리 다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대교회가 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인데 믿음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늘 알고 고백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죠.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겠다. 우리가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에 가서 완전한 안식을 완전한 흰옷을 입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면 그 순간에는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 순간은 좀 힘들어 보이고 나만 유난을 떠는 것처럼 보이고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앞에 나왔던 다른 교회들에게는 칭찬만 하시고 칭찬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지금 주실지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약속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혼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해 주셨지만 네가 순교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마 그런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하냐면 교회 자체가 엉망진창인데 그 중에서도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돈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가 더 돈이 많은가 어느 교회가 더 돈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이제 목회자이거나 신앙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 생각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좋게 사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사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게 사는 겁니다. 더 훌륭하게 좋게 사는 거예요. 좋은 여건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 뭘까요? 상대적으로. 뭐 어떤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좀 더 돈 없이 사는 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저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아 교회를 갔는데 그나마 교회도 세상적이고 교회에서조차 믿음의 권면을 받을 수 없고 그 안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교회 와서도 나 혼자 바둥거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해야 되는 그게 참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하냐? 다른 교회는 환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살려고 하면은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가는데도 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 거죠.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내가 지금 당장 이 땅에서도 내가 그거를 꼭 갚아줄게. 내가 꼭 상급을 줄게. 그래서 이걸 조금 보편화시켜서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편안한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저 사람은 넉넉한데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몸이 힘들까?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조차 여건이 좋지 못할까? 상대적으로 내가 더 힘든 것처럼 보일 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들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수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알고 계시고 이 땅에서도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런 신뢰를 그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기는 자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쭉 여지껏 나왔던 교회들을 생각해 보시면 도대체가 참 한편으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는 그런 구석들이 많죠. 왜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렵기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야 A교회야 너는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건강하고 문제도 없고 거기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니 참 귀하다. 이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고 다 어떠냐면 너는 왜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그럼에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니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심지어 사대교회는 네 주변에는 믿음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너는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지 못해도 도리어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세상을 보고 살아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며 살아도 우리는 다 소망 품고 사는 주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대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겨워하며 바들바들 떨며 발버둥치며 신앙생활을 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세상적으로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좋지 못하고, 교회를 돌이켜보면 교회 안에서조차 다들 이런저런 세상적인 모습들 때문에 믿음의 격려를 받지 못하는 이런 힘겨운 처지 속에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